굉장히 큰 스트레스 점수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부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할 때는 73점의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거예요. 별거할 때는 65점. 그리고 상사나 또는 직장 동료들과 아주 심한 다툼을 하게 될 때는 50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50점의 스트레스를 마크한다. 뭐 이 정도의 선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무겁고 힘든 일에만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에도 스트레스가 따라붙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어디 여행을 나간다.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가족들과 하는 여행 속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에도 12점 또는 13점의 스트레스가 거기에 따라다닌다. 이제 우리 건강 상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요, 소화가 안 되고 조금 지나쳐서 위염이 생기고 나가서 위궤양으로 변화되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하면 그 스트레스가 몇 점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25점이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200점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은 이분들의 연구팀들의 보고는 그럴 경우에는 200점 넘으면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스트레스의 점수는 200점 밑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대 우리 도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200 안팎을 윗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나이 35살 되기 전에 밀리언웨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420점이 넘어가요. 이런 사람은 언제 터질 줄 모르고 언제 쓰러질 줄 모르는 마치 달리는 폭탄과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백만장자 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인가. 따라서 자기의 스트레스 점수를 부추기는 원인이 뭐냐?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쫓기는 것, 도망다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는 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중압감입니다. 마음이 부자유함,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 시간은 예외지만은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본인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쫓기는 삶이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쫓긴다 그 말이에요. 한 달을 쫓기고 1년을 쫓기고 일생을 쫓기다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쫓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쫓기는 사람 도망자,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 부름받은 자 소명자, 사울과 다윗의 삶의 일면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는 가운데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양질의 환경과 삼중의 호조건 속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몰의 손자요 베고라데 증손이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출중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가요? 누가요?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스라고 하는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주 출중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여기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뭐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최고 최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신분, 고관의 집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재벌의 집안이라고 하는 말씀. 나아가서 이제 9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의 신체적인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다 그 말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한 소년이 없었다,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세 번째는 건장하고 잘 발달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를 더했다. 아주 장대한, 거대한 체격, 든든한 체격, 아주 균형 잡힌 체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뒤에 말씀을 저희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요, 사울은 달변가였습니다. 백성들을 리더하는데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그러한 능력이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편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듯이 모든 면에 누구보다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그 다음에 10장 11장 쭉 뒤로 읽어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 18장부터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생각해 보았던 좋은 여건들이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하게 나쁘게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언제나 자신에게 쫓기고 하나님에게 쫓기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사울, 도망자로 전락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어 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는 외모를 치중했습니다. 구석구석에 정치를 잘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 내면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제대로 구축되지를 못했어요. 보통 왕들이 겪어야 되는 통치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신경 써야 할 터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접국 블레셋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다 몰려옵니다. 사울도 자기의 군대를 소집하고 앞장을 섰습니다. 자, 전에는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사울이었고 하나님의 성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를 주관해야 될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은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민심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적군이 점령해서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황 보고도 듣습니다. 부하들이 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도망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고 얼마 후면은 자기 나라도 침략당해서 뺏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터인데, 자, 제사를 주관해 줄, 제사를 이렇게 드려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만 참지를 못하고 사울 왕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임금의 위치에서 드리게 됐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예? 사울 왕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받는 장면이 13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미 사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왕권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버림받은 사울, 버림받은 사울은 쫓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쫓기는 사람 사울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에 불이 붙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인간의 나라, 자기 왕국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2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불러다 놓고서 사울이 큰 화를 내면서 욱박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나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다윗을 내게로 끌고 와라. 다윗을 우리는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자기와 자기 아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역사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 야망대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누가 쫓지 않아도 계속해서 쫓겨가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 보게 되면요, 쫓기는 사람의 두 번째 바로 이 사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은 경쟁 심리의 불꽃이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사들을 영접하는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집니다.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속옷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승전가를 부릅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환영과 승리의 찬양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의 승전을 축가하는 것입니까? 6절 끝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만세를 외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어기당당하게 승리와 함께 다시 성으로 귀가하는 왕을 영접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사울 왕이 앞장서 있어요. 개선 장군입니다. 그 뒤에 다윗도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병사들, 장수들이 열을 지어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입장. 환영 나온 백성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하는지. 여러분, 사울 왕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지금 이 노래 하나만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성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백성들의 노래 속에 한 곡도 아니고 한 귀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짧은 가사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사울이 다윗에게 대하여 심히 불쾌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분했어요. 노하게 됐어요. 불쾌해지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더라. 여기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질투의 눈으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질투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상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감정의 극단적인 질투심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야료한다는 말은 미쳐버리고 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가사 한마디가 경쟁심이 됐어요.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만이라고 말할 때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자식이 될 사람인 다윗이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조금 더 넓은 식견으로 생각한다면 백성들이 지금 사울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울은 전략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와 장수들이 골리앗을 맞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틴에이저 어린 소년 목동이 나와서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사울이 전략가가 아니라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어린 다윗을 적장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꺼져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도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빼어난 눈동자를 바라보게 되니까 아, 그 용맹과 의지와 신앙 그는 읽었어요. 이성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맞지 않는 그 어린애를 골리앗에게 붙여 놓을 때에는 사울이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이름 있는 장수들이 모두가 다 간담이 써늘해서 떨고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전략가 사울에 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뚜렷한 분별력이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가만만 있어도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스러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가사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경쟁심으로 삐뚤어졌어요. 얼마 있으면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사위감에게 경쟁심을 갖게 됐어. 질투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되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발작을 야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극심하게 쫓기고 결박당하는 사람, 그 다음 1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폭발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결단을 하고 창을 냅다 던졌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던졌어요. 자기 딸 남편이 될 사위감에게 창을 두 번씩이나 던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쫓기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용병술이 그렇게 능하던 전략가였는데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서툴러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다윗을 사울은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왕의 신하들 장군들도 다 만족스럽게 사울왕의 정책과 군사력, 지도력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쫓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사울이 13절에 가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그로 누구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떠나게 만들면서 엊그저께 사령관으로 삼았던 그 임명했던 사위를 천부장 지휘관으로 감동시켜서 좌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쫓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쫓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쫓기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쫓기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감정이 컨트롤되질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황폐한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울 이야기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사울 왕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여러분 테러의 소문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 속에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할 우리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말에 호랑이에 물러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만 거기다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활의 지침 중에 지침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황폐한 세계 속에 자신도 던져버렸던 그러한 사울.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손도 끊어지는 멸절당하는 아픔이 비극적인 말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대해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쫓기게 됩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 못합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심리적으로 모아보면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취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야망의 세계를 구축해서 나도 좀 본때 있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에 쫓기고 얽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뭐 여행을 해라, 운동을 해라, 여유를 가져라, 취미생활을 해라, 뭐 유머 생활을 해라, 마음을 넓혀라, 체질을 바꾸라, 다 그저 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요 유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갖는 그러한 자세 스트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머를 좀 즐겨보세요. 좀 웃으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어디 보니까 이런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박찬호 선수하고 박세리 선수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의 고향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공주 출신이에요 다. 예? 공주. 박찬호도 공주 출신이고 박세리도 공주 출신이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공주 출신이잖아요. 예? 공주 다음에 여왕이 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은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논다네. 박찬호는 뭘 가지고 놀았습니까? 야구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박세리는요? 무슨 공을 가지고 놀았어요? 골프공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뭘 가지고 놀았느냐? 뭘 가지고 놀았어요? 빌립 공을 가지고 놀았대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한 가지 특징은 뭐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하체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목욕탕에 스님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계시는데 중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학생도 머리 깎고 스님도 머리 깎고 그거 비슷하게 보이거든. 스님이 때를 밀고 있는데 옆에 학생이 말을 겁니다. 야, 내 등 좀 밀어줘라.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 중이다. 그래, 나는 중3이다. 너 요 앞에 중학교지? 앞으로 말 까지 말고 나한테 말 높여라. 응? 참 이 각박한 세상에 유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점수가 200점이 넘어가고 300점이 넘어가고 이런 정도, 여러분 이런 유머 가지고 풀 수가 있겠어요? 유머 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 뭐 여행을 잠시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들이 좀 풀리겠어요? 다소 약간의 유익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성경에도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즐거울 때 찬양해라. 괴로울 때는 기도해라. 그래서 범사에 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뭐 많은 성경의 권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 기억하지 않아도 한 가지 우리들에게 권해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삶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었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이 공격을 받아서 스트레스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수금을 켤만한 여유를 가졌고 찬양도 하면서 시를 읊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었을까? 한 가지 뿐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위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위탁해 버렸어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윗은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체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이 나갔을 때에 다윗이 말했던 사무엘서 17장 45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요. 칼과 단창, 무슨 인간의 무기에 의해서 성공이 오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다윗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아직도 피가 마르지도 않은 그 어린 티네이저가 골리앗 앞으로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 주관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위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쫓기지 않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이러한 귀절이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우리 안에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양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저장을 지키는 중에 있는 그 다윗, 저희를 이끌었다. 이제 갓난 새끼 양들에게 전 먹여주는 그 목동에 위치해 있는 다윗,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돌보면서 새끼 양을 돌보면서 젖 먹여야 되는 양을 돌보면서 그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접경 국가의 식민지 나라들까지도 그는 곤교한 통치 능력을 거기에서 배우고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꿈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남자답고 대장부같이 보이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다윗이라고 시련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에게다가 자기의 모토를 걸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쫓기게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 것이요 도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위협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상해도 개의치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없어지는 비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작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내 고집 때문.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이 당하고 있는 특별히 뉴욕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직접으로 간접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시련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지고 차질이 생겨진 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위탁된 사람, 맡겨버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주님에게 주님은 망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위탁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소명의 놀라운 확신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탁된 사람들이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수금을 켜며 푸른 초장을 보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에게 위탁된 오늘의 다윗과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행여나 반복하지 않도록, 흉내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깨워주시고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의 손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잔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